빨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또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발 졸지 않게 되기를. 주여, 오늘은 좀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여, 졸더라도 제가 화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졸음을. 처음에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이제 의례히 졸겠지. 당연히 오늘도 졸 거야. 그리고 다만 나만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거기에 격분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기에 절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의연히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또 들을 사람은 듣겠지 하고 말을 해야 되겠다. 서글프지요? 서글프지요? 우리 예배는 정말 아멘 한번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를 들어보니까 아멘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네,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뿐이니까. 네, 다 말뿐이에요. 템포 맞춰서 아멘, 아멘 다 말뿐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는 아멘 되지 않아요. 다 축복, 잘되라,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아멘을 하고 뭐는 나타냐면은 잘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는 거, 어려움 생기는 거 그런 건 다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붓고 쏟아버려. 붓고 쏟아버리고.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잘 먹으면 먹을수록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멘 하지 않더라도 아멘 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런 건 아멘 해야 돼요. 이럴 땐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전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돕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요즘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뭘 모르냐 하면은 성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성을 막 접하고 그래서 덜컥 임신을 하고 그 덜컥 낙태를 하고 덜컥 또 문제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의 개념이 뭔지를 알면 좀 더 진지하게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교제를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막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도에서 믿음 생활 어떻게 믿게 되느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죄인도 그런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지금 믿었을 때입니까 안 믿었을 때입니까? 안 믿었을 때예요. 안 믿고 뭘 했습니까? 사울이 주님을 핍박했어요. 그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 안 믿었을 때인데 그런 안 믿던 사도 바울에게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빛이 나타나고 있어요. 빛이 나타나셔서 불러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자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일까? 그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냥 단지 아, 누가 나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그 얘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다음 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그렇게 믿지 않던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부인하던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나사렛 예수.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을 때 주님 무시합니까? 하, 주님 안 계셔? 주님 존재하지 않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로님.
네. 안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 도둑이 재벌처리다. 그걸 부른 게 아닌데. 장로님, 장로님 안 믿을 때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렇죠. 상관없는 사람.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 예수님이 의미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사울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던 거예요. 네가 믿지 않던 나사렛 예수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보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봤다면 내가 그때 이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옆에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에? 친구가 그렇게 교회 믿자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부인하더니 그걸 만약에 죽어서 만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죽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다. 네가 거부했던 나사렛 예수다. 네가 부인하던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면 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그분이 진짜네. 그럼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 어떤 죄보다도. 그런데 사울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는가? 뭘 알게 됐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뭘까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다.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문제거든요. 그분이 죽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실존적으로 부처. 부처가 우리 이 세계에 존재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도 성인으로, 4대 성인으로. 마호멧, 부처, 예수. 그 다음에 또 4대 성인이 누구지? 노자? 공자. 유교를 만든 공작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 그렇게 알고만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공자는 살아있지 않아요. 또 마호멧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또 부처도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믿게 됐나요? 이 상태에서 8절까지 아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됐습니까? 믿게 된 걸까요? 그건 누구 수준이라고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건 누구 수준? 어디 수준까지 갔어요? 아예 다 알려드렸잖아요. 사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사탄을 따라잡은 거예요. 사탄도 그 정도는 알아요. 사탄도. 사탄도 하나님 계시는 거 안단 말이에요. 난 사탄보다도 밑에 그러니까 사탄한테 맨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사탄 정도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사탄이 아는 걸 나도 알게 된 거야. 야, 이 세계가 사탄과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계에 선과 악이 있구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사도 바울이 나아갔습니다. 10절 위에 잘렸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일단 10절만 읽어봅니다. 자, 행하는 걸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알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묻는 거예요.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까지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다.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계시는 것만으로 아는 건 끝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그 정선에, 강원도 정선에 이제 우리 뭘 갔었죠? 남전도의 주체로 우리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정선에서 한 산골짜기에서 그 래프팅도 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에 한 머무르면서 한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제 래프팅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래프팅을 하러 가는데 거기 이장님이 래프팅 해주는 교사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래프팅 하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니까 자기 하나님 안 돼. 이장님이. 근데 그 계시는 전도사한테 물어본 전도사님은 이분은 하나님 안 믿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이장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 나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니까 아, 이 하나님은 산에도 계시고 물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된대. 교회 안 가도 나 그냥 이 산을 벗삼아, 들을 벗삼아, 혹은 뭐 물 속에서 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존재하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의지하느냐, 따라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정한 바 너의 모든 것을 누가 이룰 건데 그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간 거예요. 하라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계시다는 걸 믿고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래서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아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는 건 계시는 건 알았지만 그 어떤 인도하심에 그 어떤 이끄심에 저는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서 자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순종 속에서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구원의 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핵심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더 들어야만 합니다. 더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단지 교회 다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 단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세요. 이거는 이제 관계를 인식하는 건데 관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불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교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이면 다 괜찮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압니까? 몰라요?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다음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확신이 있으시나요? 성령 충만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주변 사람에게. 자, 서로 한 번씩 번갈아서 한번 예, 익숙하게, 네, 다 아니까 익숙하게 한 번씩 이 사람이 한번 물어보시고 저 사람이 묻기만 하세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자, 묻기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또, 그러면 반대편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또 반대편 사람 하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나요? 성령 충만 받고 계시나요? 또 성령 충만 받고 계시나요? 사명 감당하고 계시나요? 사명 감당하고 계시나요? 네. 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잠이 깼죠?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내서 면박을 주려는 사명 감당하려는지 안 하는지 성령 충만 받고 있는지 없는지 안 되는데요. 전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내가 부족함을 알았을 때 그걸 채우면 되죠. 구주로 안 믿는다면 구주로 이제 믿으면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 가지면 돼요. 지금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받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럼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합시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명 감당하시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럼 사명 감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안 되는 부분이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고 있는 부분은 뭐 괜찮은 부분이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너무 잘된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너무 잘된 거고 성령 충만 받고 있다면 너무 잘된 거고 만약에 마지막에 사명 감당하고 계시나요? 해서 전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네요. 비결이 뭡니까? 오히려 이제 배워야 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계시게 되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믿질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명 감당을 못해요. 그게 이제 문제고 바로 사도 바울도 예전에 믿지 않았던 상황에서 믿게 된 다음에 그 믿음의 성장이 단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성장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재봉 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재봉 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재봉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좋은 생각을 하셨나요? 나쁜 생각? 장로님은 고재봉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고재봉이 했던 데가 그 신남이에요. 거기서 제가 군대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고약하게 생긴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을 보셨어요?
사진에서.
네, 그랬어요.
그 선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큰일을 했구나 생각이
드세요. 네. 그 일가족 다섯 명을 죽이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다음에 180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5명을 죽였으니까. 5명을 죽이니까 1800명을 전도를 해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도 그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 거죠. 인간으로서 산 거죠. 천하의 살인범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나만 구원받는 삶?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아주 그냥 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구원만 받고 자 이제 네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무엇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어떤 것이.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제지. 모태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었습니다. 끝! 그러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핍박하던 자로 부인하던 자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저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기도해 주었던 내용이었어요. 네가 택함을 받은 거다. 너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없었어요. 그 의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가 없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친구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친구를 통해 전도받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또 잘 인도해 줬겠으며 또 나를 얼마나 또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었겠으며 또 동네 사람이 나를 인도했다. 이웃이 나를 인도했다. 얼마나 아주 아슬아슬했습니까. 그렇게 붙들어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요. 안 그러고 우리 이웃이 내가 예수님 믿던지 말던지 상관없고 내 친구가 믿던지 말던지 상관없고 날 다 내버려 두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어요. 구원 못 받았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이유로 이 안에 들어온 이상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아직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기는 했는데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직도 믿음은 생기지 않은데요. 오기는 했는데 믿음은 생기지 않은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원에 가서 뭘 배운다고 해봅시다. 피아노 학원 흔히들 제가 주된 그 예화로 이제 사용하는데 피아노 학원 가면 딱 가자마자 피아노 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허기성 권사님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피아노 못 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 잘 치는데 두 손을 이렇게 쳐서 사부를 어떻게 그렇게 보고서 어떻게 그것만 이렇게 탁탁탁 칠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아노를 칠 수 없으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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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피아노가 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바이올린 처음에 음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이 바이올린은 그 어디를 눌러야 음을 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삥삥삥 하는 그 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가? 이게 동가?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못해요. 그 음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 노력 속에서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잘 안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위해서 노력하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걸 더 잘 보려고 하고 안 보인 사람은 그걸 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경주되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엔 자요. 말씀 시간엔 자요. 성경 공부 시간엔 딴 얘기해요. 밥만 먹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피아노 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장난치고 칠하면 아니, 저 좀 이따 할게요. 뒤로 빼고 피아노 학원은 맨날 다니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재미가 없는 거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예? 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정말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려는 것, 하나님을 들으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것. 그 속에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탁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않아도 보게 됩니다. 또 듣지 않아도 듣게 됩니다. 또 느껴지지 않아도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우리의 감각기관 그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보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만지고 이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이해가. 그러나 이 모든 이해를 하나님은 뚫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보여진다는 느낌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내가 귀로 들은 게 아닌데 이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 망막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할 때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은혜는 너무너무나 커서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증인이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아나니아가 가르쳐주게 되었어요. 그 다음 절 우리 또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시켜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그 주님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내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고 내 죄를 씻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느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인도함을 안 받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 걸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를 행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구원해 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누구를 더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 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자기 혼자 비행기를 딱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올라가서 그리고 씽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씽 하고 달리고 나서 어느 정도 속력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비행기가 하늘로 확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솟아서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하늘로 확 솟구치는 거예요. 조종사 뒤로는 그 이 세상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 확 솟아오르니까. 자, 그 모습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하늘을 난 겁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하늘을 날았겠어요? 아니죠. 뭐가 하늘을 날은 겁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날은 거죠. 조종사가 난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날은 거예요. 비행기가 난 것에 타고 있는 거죠. 조종사는 조종만 한 거예요. 비행기는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구원 안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럼 그걸 아멘 할 때 그렇군요. 그게 이해가 될 때 그때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저걸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제가 저걸 못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뭐 나쁜 짓을 합니다. 제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자, 전투기 조종사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뭔가 어떤 신체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비행기는 못 듭니까? 그것 때문에 조종사 자신의 어떤 약함 때문에 비행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그럽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뭐가 부족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안에 타고 있다면 그 안에 타고 있다면 그러면 그는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런 것입니다.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걸 모를 때 그것을 알게 해 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구원의 확신? 아, 나 이제 구원의 확신 가졌다.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비행기를 탈 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너무 과한 예화면, 아,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어떤, 이제, 몸이, 이제, 여약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가 거동이 불편해도 자동차는 잘 누가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끝난 것일까요? 그에게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걸까요? 복음은 그에게 무슨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걸까요? 구원만 받았으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게 말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이 단계는 무슨 단계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단계는 무슨 단계일까요? 우리 그 아까 본 것 중에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권의 확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사명 감당.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의 단계일까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봤잖아요. 충만은 뭐와 다르다? 채움과 다르다. 응답을 내 삶 속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해 주시기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방향이 같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는 꿈을 꿔요. 꿈을 꿔요. 신기하게 그 꿈을 겹쳐 꿔요. 또 꾸고 또 꿔요. 혹은 옆에서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늘 그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멀리 있으면은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무슨 상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꿈으로 듣는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딱 이래야겠다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머릿속에서 그냥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건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며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뜻이 잘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나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간구하며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가서 하나님 그럼 제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성령 충만을 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 줄 때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성령 충만 가운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나가라 들어와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면서 그걸 또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을 붙들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나가라, 들어와라 하는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수준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께 몸을 드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하는 기도가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어떤 걸로 씨름을 하는 겁니까? 그가 정말 씨름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새로운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일에는 나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교사를 시키려고 하고 나를 리더를 시키려고 하고 나를 직분자를 주시려고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내가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내 수준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갈등인 거예요. 이건 애초에 비행기도 타지 않아 본 사람이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서 또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들기가 정말 두렵고 힘들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직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지혜가 없는 자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가 내가 정말 그들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도 그 다음에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너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라 라고 할 때 이 요나가 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들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커서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도망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어떤 험난한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사명 감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계속 귀엽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을 가두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각 회당에서 때리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이었지. 사명 감당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는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두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제 교사로 섬길 때에 이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지휘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근데 저는 못합니다 했어요. 못합니다. 성가대 지휘 못합니다. 왜 못하냐 했더니 제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를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성가대 그 주일학교 성가대 지휘를 하려면 일찍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집이 교회에서 그 당시 그 오래전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집이 멀었어요. 근데 일찍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 하다가 도저히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니까 가려면 한 시간씩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중엔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니까 성가대도 막 세워지려다가 제가 지휘자가 없으니까 이 성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아픈 그리고 그게 참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서 성가대 이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기억이 났어요. 하나 아침에 못 일어날 텐데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취약인데 저녁에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취약인데 못하겠는데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했어 나는 예전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 앞으로도 못하겠지 난 못해 난 못해 근데 계속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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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에 못했는데 여기서 또 하라고 하고 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하라고 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든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게 되면서 결심이 뭐냐면 내 이전에 그 죄를 씻어야지. 내 죄를 씻어야지. 내가 예전에는 그때는 못했지만 다행히 이제 두 번째에서는 좀 교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 예전에는 너무너무 열악했었던 거고 지금은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엔 충성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다시 하니까 나중에는 그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참 성가대도 많이 늘고 또 아주 연말에 발표도 하고 참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덮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전에 내 모습만 생각하면 거기에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명도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예? 노력한 게 없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까지 보내리라.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도로 삼으리라 해서 그가 정말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됐고요. 고뇌 학생을 갖게 됐고 성령 충만 받았고 그리고 사명 감당까지 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과거에 어땠을지 몰라도 그의 이유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불신을 가졌는가 보다도 그가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 찬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신학자예요. 위대한 목회자예요. 위대한 전도자예요. 위대한 순교자로서 놀라운 모습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에 아나니아가 해줬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전에 15절 말씀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그가 믿게 도와주었는데, 바로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사명 감당하니까 아 아나니아의 말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그 아나니아의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어느 누군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또 권의 확신이 있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계시나요? 사명 감당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것을 일깨워줄 때 그 사람이 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의미,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 것 중에 불신, 불신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불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타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도의 과정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 또 발전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삶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의 크신 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함께 부릅니다. 2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64